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인사드립니다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보내셨습니까? 설을 명절을 새로 오셔서 같이 한 교우들도 계시고 그래서 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그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또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성서 일과에 제시된 본문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근래 계속해서 고린도 전후서의 그 본문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식하고 있나요? 뭐 잘 못하지요. 우리 모두의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주 대한다고 해서 고스란히 아마 그 기억을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할 겁니다. 게다가 뭐 제시된 본문이 그때마다 다 달리 똑같은 본문이 아니고 다른 본문이기 때문에 또 얼마든지 새로운 기대로 말씀의 의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계속 대하고 있는 만큼 이쯤에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게 된 그 배경을 확인하고 넘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또 고린도서를 갖고 얘기할 때 누가 그러셨던가요? 고린도 하니까 고린도는 홍콩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그것만 말씀 끝나고 그것만 기억한 것 같은데 물론 그것만 기억하지는 않았겠지요. 다시 한번 이 배경에 대해서 왜 이런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내게 됐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편지입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성격상 발신자와 수신자가 명백합니다. 누가 편지를 썼고 그걸 받는 사람이 누군가가 분명합니다. 그런 만큼 이 서신은 아주 생생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청중이나 독자가 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교훈서나 또는 교리서와 같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발신자와 수신자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공통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런 만큼 하나하나의 그 주장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함께하느냐? 우리가 성서를 볼 때도 그 책의 성격을 유념하면서 보면은 훨씬 더 생생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건 편지다. 이건 역사책이다. 이건 교훈서다. 이렇게 알고 읽으면은 훨씬 더 그 말씀의 의미를 생생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본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서신은 오늘날 우리는 전서 후서해서 이렇게 두 통으로 구성된 그 성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네 통의 편지를 썼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가운데서 두 번째 서신과 네 번째 서신이 남아서 오늘날 전후서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환기합니다만은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이 그렇듯이 이 고린도서 역시 하나의 교리적인 또는 교리적인 어떤 내용을 설파한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아주 구체적인 공동체의 상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기록된 글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문제 상황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면서 그 나름의 신학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신학적 입장은 그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전에 이미 사도 바울이 스스로 정리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은 바로 그 문제에 대처하면서 곧바로 거기에 그 대응하면서 신학적인 그 입장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얘기를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된 이 고린도 전후서는 아주 첨예한 쟁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고린도 전후서가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서도 몇 가지 첨예한 서신서들이 있죠.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다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서가 첨예한 그 성격을 쟁점을 담고 있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린도 교회의 그 상황의 복잡성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단순한 간단한 교회가 아니라 어쩌면은 교회가 안고 있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는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뭐 다소 도식적으로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크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세 가지 문제로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분파 간의 갈등이었습니다. 그것은 특정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나눠지고 갈등을 겪은 상황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얘기만 있고 이렇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얘기도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다양한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따르는 다양한 구성들이 다양해서 어울린 것이 아니라 서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성적 역할의 혼란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성들의 역할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들은 예언이나 방언 등 특별한 은사를 받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그 역할이 어땠을까요? 이들은 기존의 가족적 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그 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골머리를 앓았는데 후대에 계속해서 오해가 되는 그런 구절들도 이 과정에서 발생했죠. 그런데 오늘 뭐 주제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부분 오해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울이 결코 여성을 폄하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게 중요한 하나의 문제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노예. 많은 노예 출신의 구성원들이 또 함께 있는데 주인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질적인 어떤 사회적인 신분이나 경제적 격차에 따르는 그런 사람들 사이의 갈등과 반목, 이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보다 많은 여러 그 갈등의 상황이 있지만 뭐 단순하게 집약하자면은 이렇게 됐고 하여간 굉장히 복잡한 교회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그 갈등의 상황 가운데서도 특별히 첫 번째 갈등, 다시 말해 분파 간의 갈등 상황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더 특정해서 얘기하자면은 그 상황을, 분파 간의 여러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을 거시적인 그 배경으로 하는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모욕을 당했던 한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2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있으면 실은 나를 마음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과장하지 않고 말하면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마음 아프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다수는 그러한 사람에게 충분한 벌을 내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도리어 그를 용서해주고 위로해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나친 슬픔에 짓눌려 있는 일이 없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할까요? 이 증언은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의 마음을 괴롭게 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바울이 모독을 겪은 그런 한 사건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단락되어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증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 6절 이하의 증언을 볼 것 같으면은 그 문제의 당사자가 돌이켰을 뿐 아니라 바울에게 심하게 모욕을 줬던 그 사람이 스스로 돌이켰을 뿐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가 그 사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뉘우쳐서 사도 바울을 열렬히 변호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어간에 바울이 심하게 모욕을 겪었던 그 사건과 이 편지를 쓰기 전에 그 어간에 사도 바울은 아주 격한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편지가 지금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격한 편지라서 아마 이거 같이 읽기 어렵다 이렇게 쓸지도 모릅니다. 아마 격정적으로 분노해서 쓴 편지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 디도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수습되어 가고 있고 다들 오히려 이제 바울을 다 열렬히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상황이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다른 어떤 사실이 아니라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헌신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울은 더 강렬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파트너로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아주 강한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스스로를 변호해야 했던 상황은 참 착잡한 상황입니다. 어쩌면 구차한 상황입니다. 뭐 내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냐, 내 말의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참 착잡한 상황입니다. 어쨌든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을 그렇게 변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자신을 변호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그 특이한 점은 그 어떤 세속적 권위에 의존하여 자신을 변호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존하여 그렇게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문제가 있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존해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한다? 이 수사의 말의 형식으로 보자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목사들의 어법도 그걸 닮아 있죠. 말끝마다 하나님의 뜻이라느니 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어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진정성이 없어 보이지 않지요. 오늘날 그 어법은 너무 식상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면 오히려 귀담아 듣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실상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수없이 거들먹거리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세속적 욕망과 권위를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그 말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삶이 계일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할 때 바울에게서 정말 특이한 점은 스스로를 변호하는 그의 주장이 그의 삶으로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이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삶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마 이렇게 집약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에겐 약점이 있었다고 그랬지요. 예수님과 같이 삶을 공유하지 않았던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 사람이 진짜 사도냐 하는 혐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아마 그런 상황을 유념해두고 바울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생애를 공유한 적이 없고 심지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한때 박해하기까지 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금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아니란 말이냐?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호했던 그 주장을 집약하자면 아마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어떤 다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신의 삶 자체로 진정성을 내보이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이 고백은 이 사도들이 처한 현실적 상황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통해서 인상 깊은 대목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묘사를 보면은 이게 그저 수사가 아니고 이건 사도들이 겪었던 실제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일행은 남들 보기에 결코 즐거워 보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와 그 일행은 한결같았습니다. 역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줄여서 얘기하자면 그 어떤 영화를 구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다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사도와 그 일행은 자신 있게 그 일을 감당하는 자신들의 그 자긍심을 내세울 수 있었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전후서를 보면서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그저 궤변이요 기만일까요? 가장 극적인 바울이 수없이 많은 대목에서 역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극적으로 그 역설을 얘기하고 있는 이 대목이기에 제가 그 이 역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했던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기억에 없을 것이고 또 많은 분들이 새롭게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역설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여러분 진실을 입증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그 논법이라는 게 있지요. 첫 번째 연역법, 두 번째 진화법,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변증법. 그런데 그것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진리를, 자기 주장을 펼친 하나의 논법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기독교 세계가 등장하면서 여기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게 바로 역설입니다. 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요? 뭐 연역법, 기나법 이건 되게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그 여러 딸들을 둔 어머니가 딸들에게 어떤 물건을 사주려고 할 때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식을 비유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주장대로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게 연역법입니다. 두 번째로 딸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걸 귀납법이라고 합니다. 아래로부터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머니와 딸들이 동등하게 의논해서 어떤 합의점에 이르러서 물건을 사게 되면 그게 변증법입니다. 그러나 이것과 달리 어머니와 딸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걸 두고 역설이라고 합니다. 원래 헬라어에서 역설을 헬라어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스어로 파라독스라고 그러죠. 파라독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고 끝까지 대립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부정과 긍정이 동시에 있는 상태입니다. 상식적인 논리로 역설은 진실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의견의 대립만 있을 뿐이지 결론이 맺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매듭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이 역설을 진실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로 삼습니다. 특별히 신약성서에 대한 세계는 다 그렇습니다. 이 역설의 논리에 기초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장 전형적으로 그 역설을 아주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역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우리가 한 본 말씀 그 이 신약성서의 내용과 오늘 본문을 그 종합해서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을 하나님 어찌할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십자가에서 절규를 하시죠. 하나님으로부터까지 버림받은 분이 그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논법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죽어야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가장 전형적인 역설입니다. 네, 여러분 아까 일반적으로 역설은 기독교가 등장하기 전에는 일반화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 철학자 가운데 소크라테스도 역시 이 역설의 방법을 갖고 사람들을 일깨웠습니다. 진실을 설파하는 하나의 중요한 원리로 삼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논법으로 얘기할 때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을까요? 나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 나는 아는데 내가 뭘 아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것도 전형적인 역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일깨웠습니다. 역설은 모든 상식적 논리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옵니다. 또는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의 진실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신비입니다. 여러분, 무한한 대립은 결론이 없다고 그랬지요? 그러나 이 무한한 대립은 또 다른 한편으로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바꿔 말하면 역설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가보자는 것. 전적으로 새로운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식으로든 어설픈 결론을 내리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를 중지하는 태도가 아니라 끝까지 진실을 이해 달려가는 그런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유명한 고백이 있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요 또 이미 목표점에 이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비한 그 경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 그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고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어떤 것에도 매이거나 의탁하지 않고 궁극적인 것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입니다. 끝내 그 궁극에 도달 하리라는 믿음, 그래서 그렇게 구원에 이르리라는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 사도 바울은 바울의 고백은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어느 것 하나를 쥐고 움켜쥐면 그것으로 끝이지만 끝까지 내 달려갈 때 그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 그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 마치 다람쥐 쳇바퀴가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돌고 도는 그런 인생이라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길이 몇 개나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빙글빙글 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쳇바퀴에서 달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길은 무한히 열립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습니다. 뻔히 예견된 일상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삶은, 우리의 마음은 답답해지고 심드렁해집니다. 아직 알지 못하지만 뭔가 기대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만, 뭐 우리나라에서 하니까 밤새울 일은 없는데요. 한창입니다만은 어째서 사람들이 스포츠 경기에 이렇게 그 빠져들까요? 아마 단순히 승패에 대한 관심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빤히 들여다 보이는 사람이 그런 태도가 있는가 하면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느낌을 주는 사람 또는 그런 태도가 있습니다. 아니면 넓고 깊은 바다 같다고 할까요? 그 깊이와 넓이를 헤아리기 어려운 사람의 태도, 그런 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늘 기대가 되고 설레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뒤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옹색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마음이 옹색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히십시오. 사도 바울은 교회 밖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교회 안의 사람들로부터도 오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만 부질없는 사람으로 사서 고생하는 사람으로 보였던 것만이 아니라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바울이 이 얘기를 굳이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거꾸로 여러분이 마음을 넓히면 내가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하는 사실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뻔한 그런 옹졸한 마음이 아니라 누가 봐도 쉽게 속단할 수 없는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마음 자세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 가지 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세상에는 선한 뜻, 좋은 뜻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많습니다. 많은 단체들도 있습니다. 또 그 선한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그 효율적이고 조직적인 그런 세상의 단체들이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 더 훨씬 더 효율적이고 조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굳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고 굳이 교회 공동체를 일구어야 하는 사연이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지적합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지금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그 세계를 초월하는 세계에 대한 기대와 희망 안에, 바로 그 희망 안에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존재합니다. 여기도 우리 우리 식구들도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함께 만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아들이는 것, 전혀 낯선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어디에 우리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거기서 생깁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그 명절 바로 앞둔 시점에 홍성회를 좀 다녀왔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이미 물이 엎질러진 상황이긴 한데 충남 인권조례가 일단 의회에서 폐지 결의가 돼버렸지요. 근데 그 배후에 충남 기독교 총연합회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몰랐는데 그렇게 나서 보니까 충남 기독교 연합회의 주요 대표들이 여러분이 몇 분이 우리 교단 목사님들이에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또 우리 교단의 교회와 사회위원장 자격을 직접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성명서 한 장 내면은 간단할 수 있는데 아니어서 그게 아니라 충청도식으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얘기를 그 성명서 하나 내면 간단한 문제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더니 뭐 갈 때 많은 분이기도 하고 전에는 뭐 그 양반이 거기에 그렇게 끼었는지 몰랐는데 그렇게 나중에 보는데 아는 분이기도 하지만 빤히 대립되는 입장을 갖고 가는데 뭐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죠. 기차간에 가서 뭐 여러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은 난 크게 두 가지가 걱정이 된다. 기독교가 반인권 세력으로 세간에 인식될까봐 그게 제일 염려되고 두 번째는 우리 교단은 이른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직 결론을 내린 바 없는데 우리 교단이 마치 그 결론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세간에 인식될까봐 염려된다. 플러스 알파 더 우려되는 것은 이제 선거 국면에 접어들 텐데 기독교인들의 이런 주장과 행동이 정치 세력과 결합되는 것이 또 염려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는 사실,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주장과 행동이 펼쳐졌을 때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좀 의식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분들 얘기에는 이게 들어오면 뭐 인정이 되면은 선교에 맡겨지지 않고 아니 그렇게 염려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닐 수 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선교에 더 지향을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이 거기서 따로 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좀 그렇게 좀 의식하면서 행동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대신 성명서 같은 건 내지 않을 테니까 얘기 계속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바로 그겁니다. 저는 교회 하나의 그런 서로 다른 의견 뭐 어쩌면은 어쩔 때는 뭐 적대적으로 대립하는 경우조차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경청하고 의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교회 단지 개체 작은 교회 한 교회에서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런 공동체를 가능하게 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아직 어렴풋하게 밖에는 알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입니다. 세상에서 고난을 겪으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정한 구원자라고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요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되새기는 이 사순절 절기에 바로 그 신앙의 신비를 깊이 체감할 수 있는, 새기고 체감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들이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